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도 이승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옛날에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하고 뭐 그럴 때요,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비슷하게 수도원 때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은혜에 제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는 수도원으로 모일 때는 하루에 8번 예배도 했습니다. 8번 예배하려면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뭘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하는데 적당한 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매일 모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는 늘 매일 모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파악하거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 앞에 절실하게 느끼면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큰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생각할 거예요.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로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참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안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요만침도 없는 걸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그걸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면 온 세상을 향하여 그걸 외치는 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외쳐야 되죠. 그러나 만일 그거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앞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날이 뭐 내일인데 마지막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나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수련의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이게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나가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하여튼 초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사는 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상교회 선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요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 건물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 건물을 교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갔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묻습니다. 혹시 주일날이 아닌 경우에 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왔어. 또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쳐야 될 텐데 거의 안 고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제 십자가 있는 건물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에 다닌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다닌다고 표현하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말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영어의 경우에 그 church라는 말은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주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처치라는 말의 원뜻 큐리에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에 속한 그리고 그 뒤에 아마 건물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말로는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가 있는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낼 때 고린도에는요 그런 십자가 달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건물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를 써 보낼 때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근데 이 편지를 이제 쓸 때 옆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형제 소스데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거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죠? 예, 대학부나 청년부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누구는 잘 쓰느냐? 좀 이상한 교회들은 잘 씁니다. 천주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교우들끼리 형제 자매 그렇게 많이 써요. 또 누구도 그렇게 쓰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형제 자매 그렇게 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쓰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랫동안 장로를 하다가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성경대로 신앙을 이제 바꾼 분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장로를 했다는 것은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걸 깨닫고서는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틀렸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는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대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족으로 거의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내놓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은 그 누님도 안 보고. 예? 자기 부모님도 안 보고 왜 자기네가 대대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인 아이 딸 아이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안 보고 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초등학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엄마. 저 자매님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로를 초등학생들이 어른한테도 뭐 집사님 우리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그 말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의 여름이 날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얼굴을 외면하고 갔을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갔기 때문에 한두 번 타이른 후에는 예? 이단과 같이 여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 보려고 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제대로 된 대로 간다고 생각한 이분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 문제는 이제 이따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잠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안 쓰는, 잘 안 쓰는 말을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에서만 이제 서로 그렇게 쓰고, 근데 요즘 또 잘 안 쓰더라고요, 그죠? 예, 형제자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좀 더 친해지니까 뭐 오빠, 형, 뭐 이게 더 일반적이고, 뭐 그것도 좋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겸연쩍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직분을 붙여서 부르는 게 한국교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만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죠? 미국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없어요. 어느 목사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냥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 앞에 미스터를 붙여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죠.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예, 그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만 그 직분을 거의 명칭처럼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느 어느 장로님, 어느 어느 집사님, 이건 한국 교회만이나 아주 독특한 거예요. 꼭 나쁘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집사이기에 앞서서, 장로이기에 앞서서, 목사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다, 그 의식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경신학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인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한 다음에 제가 2부 사회를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형제님들이 이제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자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질문을 하기에 이제 질문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형제들만 질문했었는데 자매도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러셔서 하실 말씀이 자매가 아니고요 목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중으로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앞부분에 질문했던 그 형제님들이 거의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형제 말씀하시죠, 뭐 그랬을 때 나는 형제가 아니고요 목사인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만 나는 자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거 이전에 다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제 강조했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소스데네가 바울의 대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분에 대하여서 나의 조수 소스데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형제 소스데네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고린도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는 십자가 있는 이 건물 이 교회잖아. 근데 고린도에 그런 건물 없었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 십자가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딴 거구나. 뭔데요? 여기 분명히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규정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는 그 당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낼 때 이런 건물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모이죠? 그냥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 누구한테 문안하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집에 이런 건물을 채려놨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집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그 사람 집을 가끔 가다가 번역어에서 이상하긴 한데 어느 어느 교회의 식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니, 식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식주냐? 아마 거기 모였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같이 식사들 하고 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표현을 식주 그랬어요. 누구누구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에서 온 교인이 같이 하겠지만 굉장히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했겠죠. 그래서 식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이런 건물을 마련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걸 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많은 경우는 쫓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집에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데를 세뇌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그건 누구 집에 모인 게 아니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빌려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어도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 고린도서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말 쓸 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SFC 활동을 오래 하셨었는데요. SFC 학생, 진주 SFC 대학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주제를 뭐라고 붙였느냐면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성숙한 그 학우들의 그 표현,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관념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교회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얻었다.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도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쓰죠. 되게 또 이걸 어떻게 또 잘못 쓰느냐면 목사님 계시고요. 장로님 계시고요. 집사님 계시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성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도 성도고요. 성도의 한 부분이죠. 장로님도 성도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집사님도 성도의 한 부분이죠. 주일학교 학생도 성도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모두를 합쳐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죄가 씻어지고 죄가 대속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시린 제도가 있었잖아요. 특정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신약에는요. 모든 성도가 다 나시린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구약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제도들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언급했던 나시린이.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죽게 드립니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죽게 드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세월을 한참 지내다 보면 그런 게 만들어져요. 옛날 교회들도 그러고 우리 교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모릅니다. 성경은 어떤 걸 아느냐?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서 발생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12장 13절. 우리가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고린도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 모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넓히면 이 세상에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 형편에 속해 있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되어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정말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대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러고 싶은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이런 이제 일종의 열등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옛날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에 그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케직이라고 하는데요.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호수가 많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케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되게 거기서 집회들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 가지고서는 케직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 걸 해요. 케직 사경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이던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런 걸 했는데 주로 어디서 했냐면 나야가라 호수 있는 그 폭포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야가라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그래요. 나야가라 사경회 뭐 이렇게 해요. 그죠? 그 여름철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비용을 마련해서 그 근처에 숙박하면서 집회 장소에 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제 19세기 말에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옛날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여름철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도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Victorious life, 승리하는 삶, 이런 거예요. 그게 벌써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뭐 잘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나 19세기에 사는 영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별로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승리하는 삶을 못 삽니까? 그러면 정말 조금이라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바르지 아니한 성경적 가르침과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요 바르지 아니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면 교회 전체를 한동안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잘 못 사시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드립니다. 어떻게 사면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시기에 교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막 예수님도 팔아먹고 도망다니고 다음에 사람들이 올까 봐 문 걸어 잠그고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굉장히 예수님을 잘 증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아주 독특한 식인데 이건 무시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한 것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시기의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속사적으로 임하시기 전에도 로고스로서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빛이 어두움을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세상 안에서 로고스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께서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도 말씀은 말씀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때가 있고 그 전에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있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데 구속사적으로는 성육신 하기 전에는 아직 안 오신 거죠.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말씀의 구속사적인 임재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말씀은 활동하세요. 똑같은 구조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전에도 활동을 하시죠. 그 사람들 안에서 중생시키시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뭐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구속사적으로는 임하지 않으신 것이죠. 최초로 구속사적으로 임하시는 사건을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독특한 역사를 받던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 세례가 안임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몸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으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이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서 헷갈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을 테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죠? 대개 이런 집회를 하는 때 받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는 때, 그러니까 캐직 사경회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우리는 교회를 진짜로 형성하게 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때 말하는 세례는 목사님이 물러주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물러주는 세례는 우리 안에 일어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바깥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바깥으로 인쳐주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믿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바울은 한 성령으로 마시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제가 물을 따라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바깥에 있던 물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까는 물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었었는데 제가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요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성령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강조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것만 강조해요. 여기서 이제 잘못된 관념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에는 없고 자기 안에만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내 안에 이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죠?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캐직사경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의식하고 살면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디 가요? 그때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의식하면 여러분이 가끔가다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결국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가서 죄를 지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이 죄 지을게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깜빡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옛날 용어로 표현하면 형광등 모드로 살아갑니다. 형광등이 지금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하죠? 깜빡깜빡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가끔가다 의식해요.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한테는 형광등 모드 그래야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진동 모드 그러면 압니다. 그죠? 예. 전화 올 때만 진동이 오죠. 문자 올 때만 진동이 오죠. 가끔 가다가만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렇지 않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항상 있는 거다. 그걸 의식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출석하시고 다음에 나가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느껴지죠?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새벽기도를 못 갔어요. 예를 들어 못 갔어요. 근데 그날 따라 내가 가서 뭘 잘못했어요. 예? 회사 일도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죠?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느낌하고 객관적 사실하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제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일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성령님이 멀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나하고 같이 계세요. 그죠? 근데 그걸 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객관적 사실보다는 나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고요. 어떤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잘못을 행해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게 되면 그 탄식 소리는 물론 안 들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탄식을 하시는데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적어도 그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빨리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칭찬할 때 왜 칭찬을 합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세바가 아니라 예,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청년이어서, 근데 보디발이 어쩌면 이 사람이 환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만하다고 하는 게 이해될 수가 있죠. 예, 성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충족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청년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맨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당신 외에는 당신 남편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겁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예?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걸 의식하면은요 죄를 못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늘 항상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걸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가끔가다 학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배할 때 전후에 짓는 죄가 더 큰 죄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적어도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할 만하다는 거죠. 다른 때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혹시 잊어버린다 선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다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랬죠. 그죠? 그들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상점도 거룩한 곳으로 여겼다.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아. 왜? 우리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다. 구약에서는요. 몇 곳만 거룩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점도 거룩한 거예요. 상점도 내가 일하는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한순간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가끔가다 그게 생각나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번도 생각 안 나던 사람이 최소한 가끔가다라도 생각나죠. 그죠? 그냥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그죠?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그거라도 돼야죠. 그러나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물론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한순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서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셔요. 언제까지 하늘에 계실 거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영으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끔가다 함께 있으랴 그러셨나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그곳에서만 내가 함께 있으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걸 의식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생각이 나야 돼. 근데 그때는 또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예. 그때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그때 내가 막 화를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놓고 화 막 내놓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은요 참 잘했죠. 여러분 막 싸우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멍청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아, 그때 이렇게 맞받아쳐야 되는데 이 생각에 예? 그때 그렇게 맞받아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차라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있다.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다가도 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때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나야 직성이 풀려요.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얘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전혀 못했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그 아직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의 토대가 이겁니다. 이게 분명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뭘 의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자께서 함께 하신다.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함의 이상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며 살아요.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어디에 팔았다. 그러면 예배당 건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자체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서양의 예배당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영국에서 술집을 펍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배당이 펍으로 바뀌어요. 그죠? 또는 이슬람교도들이 이걸 삽니다. 그죠? 그럼 모스크로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씁쓸하죠. 예배당이었던 게 모스크로 변하다니. 예배당이었던 게 펍으로 술집으로 변하다니. 예? 마음이 안 가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별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뭐가 안타까우냐? 옛날에는요. 그곳에 까득까득 성도들이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살고 있었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 그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건물이 팔려지고 그것이 변했다. 그 자체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의 감성에는 그게 더 와닿죠. 어떻게 예배당이 저럴 수 있을까? 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아니하는 이 건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들고 캠페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합니다. 그죠? 그걸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머리 뒤에 무슨 아우라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가는 곳마다 거룩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을 한자로 쓰면 성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거룩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곳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분명하다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가는 것, 그 땅이 거룩한 땅인가요? 다 그렇게 써요. Holy Land 그렇게 씁니다. 성지 그렇게 써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거기가 특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예. 거기 가는 게 성지 순례인가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게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삶 전체가 순례자입니다. 거기 가는 것만이 순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는 거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지 순례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예?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웃기는 말. 성지 순례는 CBS와 함께. CBS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죠? 천주교 방송, 평화 방송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돼. 거기는 성지가 있고요. 곳곳이 성지예요. 절두산 성지, 정약용이 있던데 그게 성지, 전부 다. 우리는요, 성지가 없어요. 대신에 가는 곳마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로 오늘 저녁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주의 것이 된 사람다우게 늘 의식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을 주님이 원하는 참 주의 백성다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